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시죠.
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뭐 물론 이제 지난 1월 2일에 시작은 됐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오늘이 이제 시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침 요 시간 하는 게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와, 5년이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좋은 정보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한 건
5년.
진짜 5년을 매일매일 같은
그러네요.
시간에 자리해 주시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난주에 1월 2일이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 한주 동안에는 역사적 신고가 S&P 500 기준으로 근처에 갔다가 4일 연속 하락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1월 2일 날첫 거래에는 반등 시도를 했는데 강박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주간으로 보면은 물론 뭐 연말이었고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1.5% 하락, S&P 500이 1% 하락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소폭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고점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마이너스 0.03%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주식은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는 1.26%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인텔이 6.7%, 샌디스크가 15.9% 올랐고요.
와.
웨스턴 디지털이 8.9%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대만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덴마크나 이런 국가들에 있는 종목들 보면 TSMC가 5%, SMIC가 5%, ASML이 8% 정도 올랐고요. 코이브 같은 그동안에 급락했던 종목들도 지난 금요일 1월 2일에는 10%
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반도체만 오른 반도체가 이끌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연초에 1주간 오르는 섹터 및 종목이 그해 상반기에 좋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잠깐 보면요. S&P 500 일봉입니다. 신고지수 이후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금요일날 음봉을 좀 나타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신고지수 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이 그 얘기 하시던데 나스닥에는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높은 게 없고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높은 1, 2위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고요. 엔비디아입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봉 10.5% 올랐고요. 1월 2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샌디스크가 좀 주춤주춤했었는데 15% 15.9%니까 16% 오르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도체 쪽, 메모리 쪽은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라클 보시면 급락 후에 밑에 부분에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은 아주 강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이브도 뭐 양봉을 주긴 했습니다. 그날 10.7%는 올랐지만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제가 지난 연말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데이터 센터 쪽은 급락 후에 이제 반등을 이제 시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쪽이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만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 1월 2일 날 폭등했죠. 코스피 2.27%, 코스닥 2.1% 상승했고요. 한 주간 코스피가 4.36% 상승했습니다. 이게 연말이니까 쉬었지 않습니까?
한 줄에 봐야
예.
3일이죠.
예, 월화금. 3일인데 4.3%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의 집중 매수가 좀 있었고요.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은 그냥 뭐좀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근데 첫 거래일에 0.25%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1% 올랐어요. SK하이닉스가 4%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장비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10%, 유진테크가 14%. 그래서 장비주들도 급등하면서 그냥 반도체가 새첫 거래일을 전부 다 휩쓸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 첫 번째 거래일에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HL 만도 같은 경우는 11.4% 올랐는데 로봇 관련 주로 CS의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셀트리온 공급 계약 체결이 미국의 셀트리온 USA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1% 오르면서 장대항목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력기기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잠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1봉입니다. 4,309포인트. 4,300포인트를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상승이라고 계속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6월 달부터 7월까지 1차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조정을 보였고요. 9월과 10월에 2차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3차 상승은 4,5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급 말씀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월봉이고요.
월봉이요?
네, 월봉. 이 지금 가로손이 2021년도에 역사적 신고 지수했던 3,160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 아래에 있죠. 지나고 나면
그러네요.
저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이 가로선이 2021년도에 고가입니다. 네. 이것도 한참 아래에 있죠. 지금 이제 보면은 한참 아래에 있고요. 지금 12만 8,500원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저 밑에 5만을 깨냐 안 깨냐 그럴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저도 그 당시에 고생했던 게 이제 새삼 기억이 나요. 이제 강하게 삼성전자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침 방송하면서 여의도의 삼성전자를 보는 뷰가 좀 달라졌다.
네.
이 정도의 멘트 정도뿐이 못하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전자가 9만 원대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8만 원, 8만 7천 원 이랬어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5, 6만 원 뭐 이럴 때?
예, 네. 그랬습니다. 지금 12만 8천 원 됐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시티그룹에서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네,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20만 원이요?
네,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세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삼성전자를 보면은 2021년도에가 보면은 이제 9만 원, 10만 원 사이에 있었고 이걸 돌파하고 가는 거잖아요. 다음 거는 SK 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2021년도의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2021년도에 고점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네.
그런데 이거 보면 삼성전자하고 다르죠. 왜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하냐면 삼성전자 고점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중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았고요. 먼저 올랐어요. 먼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네. 인해서 먼저 올라서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첫 거래일에 미국에는 어떤 게 올랐냐. 첫 거래일의 거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전력, 원전, 냉각, 우주, 로봇 요 섹터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CS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의 기대감은 이쪽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죠.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CS가 가장 화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또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2월 후반 들어서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죠.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게 하나를 한 화면에 넣을까 했는데 이 정도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오르면서 지수가 2차 상승했을 때예요.
네.
외국인들이 12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지수가 조정을 보였죠. 11월 달에 16조 원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이게 환율 영향이죠. 그러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즉 9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들이 12조 원에 샀다가 11월 달에 16조 원이나 팔았어요. 그리고 이번 12월에 3조 6조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요걸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1월 2일, 작년 1월 2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들은 구조원손 매도였습니다. 전반, 전체적으로 구조원손 매도였어요.
네.
개인들은 약 20조 원 순매도였습니다. 20조 원. 거기에 기관이 18조 원 정도 순매수였는데 금융투자와 기타 법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연기금이 좀 샀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개인과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주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밸류, 시장 밸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법 개정이나 세법 개정의 정책들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이 반도체 부분이 아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시각이 바뀌느냐가 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3정 실적 발표와 함께 SK하이닉스 자사주의 미국 ADR로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루머들이 있었는데 요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답변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슈가 되겠죠.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원자력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SMR 전용 공장이 첫 공장 착공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9일까지 조회공시 답변 마감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이슈가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이번 주에는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지난 연말에 2026년도 올해 미국 시장과 매크로 시장과 우리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오늘 첫날이라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보고서들이 좀 나와서 그냥 하나씩만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팀 2026년 전략. 전략 1. AI를 활용해 비용 절감과 이익 개선이 일어나는 비기술 기업을 매수해라. 전략 2. K자형 경기 지속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재 주식을 공매도해라. 전략 3. 수익성, 현금 흐름, 재무 건전성이 높은 AI 기업은 매수하고 반대로 똑같은 AI 기업이라더라도 현금 흐름이나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은 공매도해라.
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내놨고요. 올해 10대 테마가 여러 가지 쭉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AI 초점이 엔비디아 등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메모리, 커넥터, 전력, 가스터빈으로 관심 이동이 될 것이다. 전력 부족 이슈로 AI 전력 공급, 설비, 설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제약 분야는 체중 감량에서 심혈관, 신약 승인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되지 않겠냐. 중국 경제는 기술 경쟁력과 수출 주도로 인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사모대출과 암호화폐 등 대체 투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이 산업기술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부상될 것이다. 대충 내용이 아는 내용이지만
네.
그래도 이 여기 보면은 이 워딩에 뭐 메모리, 커넥트, 전력,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면서 메모 또는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 요인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 사상 최고 밸류에이션이다. 너무 높다. 수준이. 그리고 연준 정책, 그리고 관세 판결, 그리고 정치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바이 앤 홀딩, 매수 홀딩 전략보다는 전술적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수 홀딩보다는 전술적 대응을 하라는 거는
예.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바로바로
예.
바로 좀 팔거나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홀딩이라는 얘기는 빠져요. 그럼 올라갈 건데 뭐 들고 있지 뭐. 빠져요.
적감에
소외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대응을 좀 해야 된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월가의 자료들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미국은. 시장 얘기보다 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LS에 의해 보고서를 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시장 전략은 강력한 리레이팅이 기대된다. 주요 수출 품목의 견고한 펀더멘탈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전년 대비 42%. 그중에 반도체 기여도가 65.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 기존 PBR 범위를 1.3에서 1.4배를 고점으로 봤는데 1.4배에서 1.5배로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들의 전반적 유동성 유입이 더 확대되지 않겠냐.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수치 불려드렸듯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2025년도에 순매도 기조였어요.
네네.
이들이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책 차질이나 수출 사이클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상반기에는 별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외국인 수급 위주의 주요 수출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방산주 있고요, 조선주 있고, 반도체 있고 뭐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 여기에 환율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통상 환경과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대미 투자 협정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 2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200억 달러는 최대치이며 실제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 달러가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순 대외 채권국으로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근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가 큰 수준으로 결국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직접적인 워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랄까요? 우리 원화가 네. 원화가 뭐 휴지조각 된다. 심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실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튜버만 얘기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가 봐죠. 네. 뭐죠?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1% 수준으로 주요국보다는 안정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다만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생활물가 수준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 1.8%로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빼고 나면 1.4%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K자형 회복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으로 볼 수 없다.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환율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네.
이거 여태까지 지금 아까 시작한 데부터 여기까지 쭉 다 읽어보면은 그냥 반도체 쪽이나 일부 수출 대형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다른 쪽은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대형 수출주, 대형 IT주, 대형 반도체주 위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내수나 이런 쪽은 좀 올해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섹터나 종목을 고를 때 이런 개념을 좀 갖고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뉴스
네.
뉴스에는 이제 미국 베네수엘라 공수업이 우리 쉬는 동안 있었는데요. 저는 뭐 정치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빼겠습니다. 그건 뭐 다른 분한테 다 들으시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유가?
유가. 유가는 왜요? 물가 때문에요. 물가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전 세계 시장 특히 미국은 올 하반기에 우려의 핵심 포인트는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가 오를까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뿌려지기 때문에 유동성 보강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공격을 해서 거기서 뭐 또 원유를 더 많이 수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다 빼고. 저는 이제 시장 안의 내용들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권 이양 전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주둔하면서 운영할 거다. 미국의 석유회사가 들어가서 인프라 복구와 민영화를 통해 수익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 추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베네수엘라는 약 90만 배럴 생산 중인데 전 세계 생산량의 0.8%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 내 100만 배럴, 26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120만 배럴, 그리고 2028년 말까지 180만 배럴 정도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 베네수엘라의 피크 생산량이 약 300만 배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월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생산량 증가로 유가의 하방 압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은 매장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베네수엘라가 1위라는 화면을 네. 참고로 가져왔고요. 이번 뉴스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의 고위급 안보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거예요. 10년간 약 8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에 서로 지금 합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아마 다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섹터도 움직입니다.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래서 유럽과 협의해서. 재건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구체적인 회의를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AI 관련 또는 뭐 인프라 관련된 뉴스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올해 내내 나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3번 뉴스는요. 올해 글로벌 IPO가 사상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파이낸스 타임즈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스페이스X 오픈AI의 앤스로픽이 지금 상장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기업 가치가 스페이스X는 8천억 달러, 오픈AI는 7,500억 달러 이상, 1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앤스로픽은 3천억 달러 이상으로 IPO 준비하는데 이 셋 중에 한 곳만 상장해도요. 2025년 작년 IPO 전체 금액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으로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이 보도를 보면은 침체됐던 IPO 시장이 활성화된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은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시장의 참여자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장을 세계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 시장 내부에 있는 자금의 수급이 어떻게 이동이 될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저는 상당히 다른 데에는 부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스페이스X 들어왔다고 아예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집어넣고 이러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뭐 좀 애매한 거 투자하던 사람들이 야, 이번 기회에 스페이스X로 갈아타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있는 돈이 그 안에서.
그렇죠.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돈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풍선이라고 늘 표현되잖아요. 네. 풍선 안에 있는 공기들이 일로 삐죽 나갔다 일로 삐죽 나갔다 풍선처럼 그러는 거지. 또는 양적완화라는 거는 풍선을 공기를 더 많이 주입해 주는 거잖아요.
네.
무한적으로 주입 못하죠. 왜요? 터지니까.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올해 화두가 되게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OpenAI에서 첫 AI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하네요.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출시할 것이고요. 스마트펜 또는 웨어러블 오디오 기기 정도로 만들 것 같다. 그리고 제조는 폭스콘으로 이미 정해놨고요. 뭘 만들 것 같냐? 소형 경량 마이크나 카메라가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서 챗GPT와 실시간 연동하는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요, 10년 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애플이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충성도 있는 고객을 끌고 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기기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그래서 나온 게 그래스잖아요. 그래스
네.
안경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오픈 AI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가 나올지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 만약에 상당히 유용한 효율적인 제품이 나오면
네.
진짜 앞으로 판도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바야흐로 AI가 B2C로 서비스화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런 와중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기업용 AI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10월 30일. 월 $30 정도의 그룹 비즈니스를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사무 자동화나 아니면 이제 그 우리 소위 뭐라고 해야죠?
그 전사적 자원 관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개념보다도 사무 우리 일을 할 때 네. 일을 할 때 AI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의 일들을 좀 이렇게 뭐 문서 작업을 더 편리하게 하고 어떤 걸 없애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다른 여태까지는 다른 챗GPT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어서 경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싸네요. 월 30달러면.
그러니까 비즈니스용은 좀 비싸게 보통 책정하지 않나요?
제품 수준이 거기까지겠죠. 일단 아무래도 나중에 바뀌겠죠.
네, 싼 게 비슷하니까.
나중에 네, 그러겠죠. 그리고 6번도 독특했는데요. 중국의 LFP 업체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가공비를 일제히 가격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내용? 가공비를 인상했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탄산리튬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네. 작년 하반기도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완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해요. 왜? 전방 산업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전방 산업이. 그래서 완제품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근데 원재료 가격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가공비를 올리면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비용이 올랐으니 네. 그러면 이 마진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공비를 올려서 전체 가격을 올린다. 이게 표현을 근데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올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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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말고 그냥 우리가 네. 공임 더 붙이겠다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런 얘기를 네. 좀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 역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진의 SNS 뭐 이런 일부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날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이거 되게 웃겨요. 그럼 작년 12월은 안 그랬나요? 11월은 안 그랬나? 근데 똑같이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진의 SNS 얘네들이 증설을 나서고 있는데 기업별로 각 천억 이상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티그룹의 삼성전자를 목표주가 17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했고요. SK하이닉스가 83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26년 메모리 평균 단가가 기존에서 42에서 5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티그룹에서는 88% 올라갈 거다. 메모리 가격이. 네. 평균 단가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셀트리온이 급등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셀트리온 USA에서 일라이 랠리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고 6,70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왜 이런 건 이건 중요하냐면요. 이 기업보다도 또는 이 규모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신약 개발에 특허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가 부각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픽스하고 분사하면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공장이 완공이 됐고 그 완공된 곳에 빅파마들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그 플로우 자체의 네. 중요성을 두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10번 뉴스는 바로 오늘의 뉴스는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올해 시황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1월 1일부터 고객들의 해외 납세 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해외 납세 의무 본인 확인서 제출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거 뭐냐면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가 한 20몇 개 국가가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우리나라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외국인들의 거래 정보를 취합해서 여기다 보내줘야 돼요. 네. 이 정보교환체에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정보도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체크가 다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합하는 게 왜냐? 이거 과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이런 의심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근데 이게 연기하고 두 번 연기했고요. 세 번째 연기가 내년 시행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거 관련돼가지고 올해 중반쯤 돼서 세법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는지 또 다시 연기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왜 중요할까요? 이게 이것과 함께 주식시장에, 왜냐하면 그 돈이 그 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세금 매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이거 한다는 거는. 예, 무조건 세금으로 가는 거지. 아니, 근데 세금 사실 뭐 매길 수도, 매겨야 되는 게 맞을 수도
해외에서 있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코인 시장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자, 새해 시작, 물론 1월 2일에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진짜 시작이 오늘부터 아닌가 싶어서 오늘 또 잘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